충동부 위해서 이동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품으며 메마른 땅에 샘물을 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일어나셔서 이동하시고요. 저희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다시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드디어 스테이칼리지의 거울이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저는 처음으로 맞지 않을 때오는데 네, 이번 주가 눈이 참 진짜 많이 왔습니다. 네, 아니, 뭐 경기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참고로 제가 군 생활을 철원에서 했습니다. 네, 눈 너무 싫어요. 여러분 왜 싫어하는지는 군대 갔다 싶고 다 알 텐데 참을 못 자요. 맨날 이거 치운다고. 철원 정말 춥고 눈 많이 와가지고 눈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여기 와서 보는 눈은 그래도 그나마 좀 좋더라고요. 텍사스에 너무 오래 살았나 봐요. 10년 동안 살아가지고 눈이 그리웠는데 여기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참 좋고 눈이 올 때마다 또 나오셔가지고 또 교회, 또 교회 주변 또 도로를 청소해 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눈이 올 때마다 예, 생각하는 한시가 있습니다. 네, 사명대사가 썼고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굉장히 늘 좋아하고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하는 시입니다. 혹시 뭐, 답설야 중거라는 시예요. 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불수호난에 모른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금일 아행적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수작 후 인정 반드시 뒷사람의 이적표가 된다. 한 글만 다시 읽어보면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른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이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겠다. 이 시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마음가짐을 정말 잘 말해주고 있고 특별히 리더로서 또 남들을 이끄는 자리에 있는 사람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드러내는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라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축적되는 삶입니다. 선대가 이루었던 것들에 우리가 발판을 두고 계속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우리 또한 발판을 잘 마련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때로는 나를 위한 길인지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인지 나이를 위한 길인지 또 이게 진리의 길인지 거짓된 길인지 늘 이거를 확인하고 여러분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올바르고 진리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만인을 위한 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또 하나 생각할 거는 그런 삶의 흔적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삶의 흔적, 업적을 보고 거기 관심 많이 가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업적, 흔적을 잃어가게 하는 그 속사람의 자세, 사실 성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업적보다 그 사람이 속에 있는 성품과 마음 자세 무엇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비유하기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사람의 성품이 나무라면 사람들이 이룬 업적은 나무의 그림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비춰주는 것뿐이 저기서 실질적으로 생명이 있고 본질이 있는 것은 나무 자체의 그 성품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업적보다 훨씬 중요하고 앞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품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의 공동체를 두셨고 교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두셨다고 하는데 그 성품이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되게 하는데 중요한가를 굉장히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 1절에서는 우리 3주 전에 같이 나눴듯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부르신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즉 구원의 삶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거룩케 하는 삶, 성화된 삶이 무엇인지 남을 위해서 돕는 삶이 무엇인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함, 오래참음, 온유함,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 용납하는 성품들 이게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됨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세 번째,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동일한 고백을 갖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됐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삼위일체적인 고백을 갖고 있는가? 이 고백이 온전하게 서로가 일치해야 교회가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우리의 성격, 육에 대한 성격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바뀌는 그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성경에서 다른 성격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있는가, 교회가 거룩하게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들 본문이 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잠깐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부르심이라는 것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르심이라는 것을 네, 기억나십니까? 네, 아이, 너무 감사해요.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나의 은세 가운데 하나니까 잊어버리는 게 네, 우리가 처음에 부르심은 네,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은 구원에서 더 나아가서 성화의 부르심이 있고 그에 더 나아가서는 영화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뭐냐면 구원의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늘 존재하는 것이 그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구원의 부르심, 나와 너와의 관계만 있는 것에 부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가서 내 이웃들과 함께 성화를 이뤄가라고 하는 성화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에서 이제는 성화의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성화의 부르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네, 때때로 우리가 성화가 완전해질 때 때때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완전될 때 우리가 영화의 부르신 가운데 그 영화를 누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사실 영화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무것도 흠이 없는 네, 그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부르심을 여러분 각각에 다 준 것은 이 부르심을 통하여 서로서로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르심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부르심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각각의 삶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잡이 있든 어떤 포지션이 있든지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셔야 돼요. 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네, 원래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려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뤄가시는지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뤄가시는지 그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주셨고 또 그 성화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한 부르심에서 이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내면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할 때 그게 성품입니다. 성품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같이 한번 두 번에 나눠서 나눌 텐데요. 오늘 그 성품 가운데 네, 우리 꽤 이제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거 나가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성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무엇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남들이 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보여달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으시죠?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는가? 네. 뭐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를 가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처럼 내일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교회에 많이 오는 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입혀지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흔적의 삶의 흔적이 내 자신에게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내가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읽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가운데 읽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민족이 돼요. 말씀의 백성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말씀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보다 명확하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네, 성경 정말 열심히 읽어야 돼요.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뭐냐면 계시구전 사색을 해야 됩니다. 계시구전 사색.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계시 의존을 했어야 돼요. 어디에 계시가 들어있습니까? 자연에도 계시가 들어있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 의존 사세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귀담아 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늘 정리하는데 하나는 주님이 하신 일, 말씀하신 일을 저에게 깨닫게 하는 인식의 작용을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가운데 이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각각의 은사를 주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세 번째는 야,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내 성품 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십니까 하시는 분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성품을 바꿔가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임할 때 가장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 과거의 삶에서 내가 벗어나서 현재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가는데 그것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성품입니다. 성품이 가장 먼저 바뀝니다. 과격했던 성품이 부드러움으로 바뀌어요. 급한 성품이 차분한 성품으로 바뀌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육에 대한 성품으로 하나님 쓰지 않으시고 언제나 시험과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변화시켰던 그 성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래 육에 갖고 있던 그 성품을 그대로 쓰면 언젠가 한계가 드러납니다. 한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 자랑이 돼요. 근데 한계가 드러나면 그때서 아 내가 이렇게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건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원래 참지 못하는 사람인데 참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한 그 고난을 통한 성품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정말 많은 고난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성품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뀌어요. 안 바뀌면 안 돼요. 저도 매일마다 바뀌기를 기뻐요. 네, 어제도 또 넘어지고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고 네, 하나님이 어제도 또 저를 십자가에 또 매달고 오늘 아침에 또 저를 부활시키시고 네, 맨날 그래요. 매 순간 그럴 때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과된 그 성품을 통과해서 내 자신을 바꾸고 공동체를 위해서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 바꾸셔야 됩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우리 목회자가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10 Power Principles for Christian Service라는 책을 썼어요. 아유, 전 안 좋아하는 게 아직 다 안 났네요. 네. 오래간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대해 열 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열 가지 원리입니다. 그냥 한번 쭉 목차만 읽어봐도 도움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사역의 토대는 성품이다. 첫 번째입니다. 사역의 토대는 성품이다. 두 번째는 사랑의 본분은 섬김이다. 세 번째는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다. 네 번째 사역의 척도는 헌신이다. 네 번째 사역의 권위는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다. 여섯 번째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일곱 번째 사역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여덟 번째 사역의 특권은 자라남입니다. 아홉 번째 사역의 특권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사역의 능력은 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으로 사역의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원리들이 우리 교회에 다 이게 다 그냥 뭐 구석구석 네? 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모든 재직 이걸 다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사역에 성품이 중요하고 섬김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헌신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이 있고 또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위에 네, 사역의 도구가 되고 네, 사역의 특권이 자라남이 있고 하루 얼마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실질적으로 실행돼가지고 우리 교회 이게 다 일어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모든 원리를 다 설명하면서 워렌 위어스비가 첫 번째로 꼽은 게 사역의 모든 토대를 성품이라고 들었어요. 야 이게 참 대단합니다. 사역의 모든 토대를 성품으로 들었어요. 성품. 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역에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성품이에요. 제가 지난해에 오타니 쇼헤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야구를 잘 보질 않아서 몰랐는데 오타니 쇼헤이 여러분 아시죠? 아 혹시 아시는 분? 저를 위해서 손 좀 들어주세요. 아, 아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것 중에 저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던졌냐 잘 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그 자기 계획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자기가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투수도 하려면 나는 뭐 공 던지기를 몇 번 할 거고 타자를 위해서 나 배팅을 몇 번 하고, 당연히 그걸 써놨죠. 그렇죠? 근데 놀라웠던 건 제 두 가지 찾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성품을 거기다 써놨어요. 내가 좋은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나는 좋은 성품을 가질 거야. 성품을 거기다 썼어요. 여덟 가지 큰 카테고리를 정해놨는데, 내가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정했는데 성품을 적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행운을 썼어요. 자기 스스로 안 된다는 거라고 하죠. 행운을 썼어요. 근데 그 행운을 얻기 위해서, 행운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나는 휴지를 늘 주실 거야. 거기에 그런 것도 써놨어요. 그리고 성품을 잘 갖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늘 존대를 하고 나는 인사를 늘 할 거야. 이런 것도 써놨어요. 여러분, 오타니 쇼헤이도 좋은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성품을 그 여덟 가지 카테고리 중에 우리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게 성품입니다.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이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썼다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 자신을 위해 쓴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토대가 무엇인가 할 때 성품이 있는, 여기에 미니스트리란 말을 다 빼고 나의 삶으로 다 바꿔보세요. 나의 삶의 토대는 성품이고, 나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섬김이어야 되고, 나의 삶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사랑이어야 되고, 나의 삶의 척도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헌신이어야 된다. 자기 말을 한번 바꾸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품입니다. 나의 삶의 토대를 무엇으로 할 건가? 성품이었는데, 이 성품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뭐를 미었을까? 그 다음에 말을 써놓기를 한 구절을 이런 것을 썼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위의 열매를 맺고, 행함을 심으면 성품의 과실을 맺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수확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위의 열매를 맺고, 행함을 심으면 성품의 과실을 맺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수확할 것이다. 네. 영어로는 되게 그 감동이 안 되는데 한글 번역을 제가 잘했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나는 이거 번역하면서 야, 나 너무 잘했어 이러고 있었는데. 네, 생각을 심으면 행위의 열매를 맺고요, 행함을 심으면 성품의 과실을 맺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맺는 수확할 겁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성품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인생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네,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목회자신데, 이 사람이 1876년도에서 예일대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역자가 또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인가? 공동체 안에서 이 성품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만들어 본 것이다. 성품이,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특정 기술에 대한 훈련이 될 수 없고, 특정 기술에 대한 훈련이 될 수 없고, 그것은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조차 될 수 없다. 훈련도 아니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 전체를, 인간의 전체 본성을 반죽하고 단련하여서 일관성과 품질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의 본성을 셰프가 요리하듯이 만져가지고 완벽하게, 그리고 일관성을 하는 좋은 품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서로서로가 사실 그런 존재로 있는 겁니다. 서로서로.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인생의 위대한 목적은 진리로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생의 위대한 목적은 진리로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성품을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품은 우리의 삶과 운명까지 연결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성품은 그래서 성품의 자세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 공동체를 하나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이었던 에베소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로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가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응답하고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비슷한 메시지가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납하여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네, 이렇게 정말 비슷한 메시지 성품에 대한 거를 이쪽에도 쓰고 이쪽에도 쓰고 여러 군데에서 써놨어요. 빌립보서에도 쓰고 갈라디아에서 성령 열매를 같이 써놓고 많이 써놨는데 그만큼 사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 성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 이미 하나 되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미 평안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면 공동체는 평안 가운데 있는 거고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 성품을 갖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네, 영화의 대사도 그거였죠. 겸손해야 됩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랬지? 반대해라. 겸손해야 된다. 네,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이 겸손의 반대말인가? 네, 교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잘난 척하는 것 또는 좋은 의미로는 이게 자긍심이 될 수도 있는데 나쁜 의미로는 자만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교만. 또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나 또는 독불장군처럼 행하는 것. 아마 이게 교만의 반대말. 아니, 교만이죠. 교만이죠. 겸손의 반대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겸손의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은 자기의 뜻만을 주장하지 않는 것 또는 겸손을 자기의 옳음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반대로는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자격을 겸손히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귀하게 보는 것.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자세. 그게 겸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뜻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사랑하는 삶. 그걸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진리를 통하여 그 진리에 자기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위치와 그 다음에 자기의 주어진 권한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권한 이상을 사용해도 안 되고 권한 이하를 사용해도 안 됩니다. 이하의 것을 해내도 안 됩니다. 권한 주어진 것만큼 자기의 포지션이 있으면 그 포지션인 만큼 하는 것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담이 실패했죠. 자기의 위치를 벗어났죠. 교만한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의 위치가 있는데 아담을 피조물의 위치에 놔뒀는데 창조주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알려주시고 선과 악의 기준대로 내가 말한 대로 살아라고 아담에게 말했는데 이거를 벗어나서 스스로 선과 악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위치와 본분을 벗어난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것을 너무너무 심각하게 보여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사울이 너무너무 급하니까 아말렉과 가나안 그 족속 중에 한 명의 그 사람들과 블레셋과 싸우다 보니까 자기가 사실은 옛날에 이스라엘 전투는 제사장이 와서 그 전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축복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전투를 같이 나가는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부반 가운데 있으니까 상황이 자기를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포지셔닝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기가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고 그것 때문에 사울은 거기서 왕으로서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겸손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되고 자기의 포지셔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행함이 뭔지 알아야 되고 자격이 뭔지 알아야 되고 권세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넘어서도 안 되고 적게 해서도 안 돼요. 적게 하면 그것도 거예요.
주어져 있는데 똑바로 행하지 않는 그것도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것도 겸손한 게 아니라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자격도 주고 위치도 주고 권세도 줬어요. 근데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겸손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함은 주어진 일을 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10절에 보면 사실 겸손함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누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과 권세와 그 모든 것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더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더 낮아져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은 자기의 겸손함을 증명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했냐?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겸손함을 통하여 그 낮아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높인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은 사실 이런 모습이에요. 나의 거룩함, 나의 잘남을 하나님 살아가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겸손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높이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라고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그 겸손. 여러분 어떻게 겸손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한 겸손은 이겁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이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그거예요. 나의 거룩이 아니라 타인의 거룩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거룩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능력. 그게 겸손. 겸손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나 타인을 위해서 사용할 때 발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겸손의 덕목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언제나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 다른 사람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더러워질 수 있는 두 번째 얘기하는 거 겸손 다음에 얘기하는 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여러분 온유하셔야 됩니다. 온유해요. 온유함이란 헬라어 단어가 원래 프라우티스라는 말인데 이걸 마일드 또는 젠틀 또는 프렌들리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 온유함을 번역을 할 때 이 젠틀리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젠틀함. 네, 젠틀하다는 것은 매너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젠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킹스맨 다 보셨을 테니까 킹스맨의 모토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영국의 어느 학교의 모토라고 하는데 원래는 네. Manners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네. 학교의 모토인데 학교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학교라고 얘기했는데 네. 매너가 사람을 만들다. 그만큼 젠틀하다는 것이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람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고 또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매너라는 걸 생각하면 어떤 개념을 먼저 생각하냐면 우리는 먼저 기사도 정신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중세 기사도 매너가 있죠. 그렇죠? 신사로서 기사로서 네, 자기 주군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여인에 대해서 배려를 늘 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매너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거 외에 다른 거 생각하신 거 아니죠? 네. 중세나 그래서 이 근현대에서 젠틀맨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신상 상에 있는 사람 왕이나 귀족이나 기사처럼 무엇인가 지킬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데 말할 때 이 매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매너란 단어가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는 똑같은 의미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중세 근대를 넘어서서 매너란 말을 너무너무 위에 하이클래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로 쓰지만 원래 2000년 전에 헬라인이나 히브리인들이 이 단어를 쓸 때는 뭐냐면 오히려 종의 신분에 처한다는 뜻으로 매너를 썼어요. 이 젠틀리스 종으로서 신분.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온유하다는 말, 젠틀리스라는 말이나 또는 헬라어에서 젠틀리스라는 말을 하나님과 같이 연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젠틀리스인데 종처럼 하나님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하이클래스 사람들이 쓰는 말로 젠틀이라 쓰지만 과거에 그것이 악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말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신사로서의 젠틀함이 아니라 신사로서의 젠틀함이 아니고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본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종된 자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때 젠틀을 써요. 젠틀을 써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종의 신분을 갖고 있어봐야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제자들이 갖고 있는 덕목 중에 하나를 무익한 종이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종의 모습을 설명하기 뭐라고 했냐면 종이 밭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길쌈을 하고 그다음 씨앗을 뿌리고 밭을 경작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종은 배가 고플 테고 내 몸이 처져 있기 때문에 쉬고 싶을 때고 이럴 텐데 주인이 밥 차려라 하면 쉬지 못하고 밥을 차리는 거예요. 그럼 같이 와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서서 시중을 들어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종은 그 일을 해야 된다. 옆에 서서 시중을 타기까지 들어야 된다. 근데 그 일을 다 하고도 그 종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바를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종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젠틀리스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진 젠틀리스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젠틀이 아니에요. 원래 2000년 전에 말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젠틀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젠틀맨이 아니라 종이에요. 아무 관계 없는 종. 그래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게 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으로 섬겨주는 게 젠틀하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시면 내 스스로 되지 않아요. 한번 또 얘기합니다. 이게 젠틀하다는 게 내 스스로 되지 않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진 사람한테만 이게 젠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온유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의를 해보면요. 진정으로 낮아진 자세, 종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 완전한 자유자지만 예수님처럼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자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거를 온유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온유함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네, 이런 온유함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온유함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해요. 네, 젠틀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젠틀하라고 얘기할 때는 철저하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같이 나눌 거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처음에 겸손, 그 다음에 온유함,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말인데 원래 히브리 문화하고 그리스 문화하고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서로 다르게 씁니다. 헬라어에서 쓸 때는 그리스 사람들이 쓸 때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썼느냐 원래 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는 게 없잖아요. 신들은 근데 신들이 없든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통 그 신들이 누리는 축복과는 먼 것을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 한계 이런 말을 쓸 때 인내, 참음 이런 말을 썼대요. 신들이 갖고 있는 건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 아프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연약함을 표현할 때 인내라고 했었어요. 그걸 참다고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에다가 맞췄다면 히브리인들은 이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영원토록 있는 거기에 맞췄다는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는다는 말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참는 거냐 인간이 생각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오래 참음을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이게 원래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면에서 그게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오래 참음의 듀레이션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가 다른 거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빼고요. 이 오래 참음과 다른 거 하나만큼 같이 얘기하기로 하는데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나와 있는 오래 참음에 대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해를 보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래 참음을 몇 번 참아야 되는가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용서를 몇 번 해야 되는가 이 얘기가 같은 거였습니다. 용서를 할 때 7번씩 70번을 해야 합니다. 490번을 너희가 용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세 번 참음을 악기들이 생각할 때 세 번 참음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 번보다 더 대단하게 베드로가 나는 7번을 참으니까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때 이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7번씩 70번을 490번을 참아야지 용서가 될 거라 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와 용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인내가 없어요. 저 용서함이 부족해요. 저 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저 맨날 쓰러지고 못 참아줘. 그런데 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한계에 맞는 인내, 오래 참아요. 하나님의 자리가 보이는 속성에 맞는 인내함 그 정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품을 여러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이 성품대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되 너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좋다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이미 걸어갔던 길 너에게 이미 걸어갔던 길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드러나길 바랍니다. 이 모습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있을 때 참기 힘들 때 주님 다시 생각하시고요. 오래 참기 힘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진리가 오는데 쓰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진리의 표준을 삼고 내 겸손을 만들어가겠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품을 키워가는 건 결론적으로 그래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자로서 구원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성품 가운데에서 점점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품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공동체 여러분을 주셨잖아요. 주신 것은 이 성품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주는 거예요. 좀 실패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공동체는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판받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 잘못을 알고 다시 만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 주는 거예요. 작게는 가족 공동체를 주었고 크게는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그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다른 공동체에서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그걸 주기 위해서 이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정말 축복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진리를 가지고 잘못됨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잘못된 거에 대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성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리 가운데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세월호 참사 몇 달 남은 곳에서 10주년이 돼가긴 하는데 그때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진리는 가라앉지 않다. 진리는 가라앉지 않다. 그 이야기를 예전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가 95개 조문을 딱 걸어놓고 천주교의 핍박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나가가지고 자기의 변호를 했을 때 너무너무 두려워 떨 때에 자기가 그 두려움을 이제 마지막에 극복하고 난 뒤에 자기가 부른 찬양이 내주는 강한 성분이에요. 거기에 보면 3절인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이 땅에 마귀가 들끓고 우리를 삼키려나.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 거짓이 들거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려하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합니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진리 가운데 세워지길 바라고, 저희 교회가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겸손과 온유, 용서와 인내하는 마음이 넘치시길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자신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싸우시길 바라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도와주는 것에서 이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